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골드만삭스의 게리 콘 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미국 MBC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대형 투자은행입니다. 미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는 행정부 안에서 경제정책을 조율합니다. 콘 위원장은 위원장 자리에 올라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집행하는 걸 조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 세금을 낮추고 무역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월스트리트를 비난했지만 현재 주요 직책에 속속 미국 금융가 출신 인사들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한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관계가 중요한 만큼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간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탄핵안 가결이 북한 핵문제 등 외교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가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일본 언론은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러시아의 해킹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리사 모나코 백악관 반테로 국토안보보좌관은 9일 열린 한 조찬 모임에서 이같이 전하고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7일 미 정보당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단체들을 해킹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조직들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해킹 동기와 수법으로 볼 때 러시아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가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북한의 개인 11명 그리고 기관 10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박춘일 주 이집트 제사와 신광 경제무역총회사 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의 자산은 동결됩니다. 이유는 기존 제재 대상이었던 사람 가운데 사망자 1명 그리고 기관 가운데 해체된 3곳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이 38명, 기관은 39개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새 대북 제재 조처는 발표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최초로 지구 궤도를 비행한 우주인 존 글렌 전 연방 상원의원이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글렌 전 의원이 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다가 8일 타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전 의원은 2014년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고 뇌졸중을 겪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글렌은 1959년 미국 정부가 선발한 우주비행사 7명 가운데 한 명이 돼 우주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글렌은 1962년 2월 20일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4시간 55분 23초간 지구를 세 바퀴 도는데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 소속 초당파 의원 2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러시아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과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 서명한 편지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해하고 주권을 존중하지 않은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맞설 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용납할 수 없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인 러시아의 행동과 관련한 제재를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총괄합니다. 미 국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가 9일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체제로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이 재정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 처리됐다고 선포했습니다.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투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최순실 등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이들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40여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와 동시에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권한 정지 이후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가결에 이어 탄핵 여부의 마지막 절차인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두세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조약 체결과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따라 전군의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미한 군 당국이 대북 정찰기와 무인 정찰기 등 연합 감시 자산을 추가로 운영하고 북한군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도록 부대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전보를 발송해 주재국에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등 직면에 있는 중차대한 외교안보 문제들을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절차상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제 앞으로 주요 외교 안보 라인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추한 안이 가결이 된 거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국군 통수권을 포함을 해서 건재순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이양이 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국무총리가 지금 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특히 네. 외교 안보 국방의 권리도 자동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이양이 되고요.
예.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6개월 최대 6개월 내에 심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최고 수반은 총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외교 국방 라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외교나 국방 라인과 같은 주무장관들은 권한 대행을 보좌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 이 외교 안보 라인은 어떻게 역할이 주어지는 건가요?
지금 청와대의 김관진 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안보 라인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할 때보다야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오히려 지금 박 대통령이 사실 외교안보 국방의 전문가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각 김관진 실장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뭐 통일부 장관 하는 이런 어떤 외교안보 라인에 각 장관의 전문성이 더 심해 뭐라고 할까요?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외교 안보 차원의 어떤 공백이나 어떤 문제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뭐 한국 언론의 그동안의 최근의 분석을 보면요. 대북 문제나 외교와 관련돼서 내려졌던 결정 가운데 선뜻 납득이 가기 어려운 결정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한국 언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오히려 외교 안보 라인의 전문적인 그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전보다 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일부 외교 안보 국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판단과 국책연구기관의 판단 또 각 부서의 판단과 다른 결정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발견이 되거든요.
예.
또 이제 그로 인한 혼선으로 인한 비용도 초래가 됐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용적인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을 한 외교안보적 판단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예, 예. 관련돼서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대북 제재는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네.
김정은 정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정권의 근간이 흘릴 정도로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화 부족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의 이 상황에서도 부족한데
네.
최대 3분의 1 정도의 외화가 감소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북 압박 조치의 강화라는 기본 틀은 유지가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던 대북 압박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서 물론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시도하겠죠. 왜냐하면
예.
형상적 추가적인 도발이 없는 한 일단은 협상을 시도할 거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미국 정부하고 보조를 맞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예, 예.
가운데 하나는 이제 도발을 했을 경우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오히려 그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뭐 은연중에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워싱턴에서는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예.
안보 국면이 조성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역공으로 안보 정국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북한의 초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이 고강도 도발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왜냐하면은 이제 대미 도발은 안 할 겁니다 당분간은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 정권도 대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뭔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고강도는 아니지만 NLL 인근에서의 중저강도의 분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타서 도발의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형태의 교묘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한국 내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제 무대에서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그 외교적인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장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예.
실무적인 협상으로 가는 외교 관계가 있고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결하는 그런 협상이 필요한데
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건 대응이 사실은 이제 큰 틀에. 국가의 어떤 그 국정의 대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일들은 거의 하질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큰 틀의 대외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은 적어도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존의 합의, 그다음에 기존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드 배치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네.
이미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을 뭐 번복하거나 아니면 뭐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거고요.
네네.
기존의 큰 틀의 방향들이 모두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 얼마 전에 한국 내 적지 않은 반대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탄핵을
예, 예.
주도한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자동맹이고요. 일본과의 협력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엄밀히 보면 독도 문제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안보 문제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변함없겠지만 지소미아 지금 말씀하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차기 정부가 입장을 달리하는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문제는
네. 아마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등의 일관성을 기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인들이 정치 변화를 겪는 내내 민주적 원칙과 정신 아래 차분함과 책임감을 갖고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closely following ev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We note that throughout this time of political change, South Koreans have acted peacefully with calm and responsibility.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고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른 영내 현안과 세계 경제, 무역 관련 사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policy consistency and continuity across a range of fronts, including DPRK, other regional issue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에드워즈 대변인은 미한 동맹은 계속해서 영내 안정과 안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으로서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고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와 관련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이 지역 안보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권 탄압에 관여한 북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Kim Jong-un,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o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Kang Song-nam, Bureau Director in the Ministry of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부일 인민보안상, 리수철 인민보안부 국장 등 지난 7월 미 재무부의 인권 관련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 11명의 이름과 직책이 안보리 회의장에 울려 퍼진 겁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등 9개국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회의는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날 파워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수용소 관리자들과 간수, 수사관, 탈북자, 추적자 등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당신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현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ur message to these officials and to all the mid-level officers including prison camp managers and guards, interrogators and defector chasers.
파워 대사는 또 노동 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을 캐는 일에 동원되고 일부는 죽음을 맞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석탄 수출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계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북한 정권이 만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ntless instances of torture, executions and arbitrary detentions are still being committed. And people disappear overnight.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고 적절한 사법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6만 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자유와 행복을 찾아 국경선을 넘는 탈북자들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고 조 대사는 전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지난 9월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북한 정권은 수해 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How can we comprehend such brazen and shameless behavior of a regime that is begging for international aid for the flood damage recovery, yet spending a far greater amount?
수해 피해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쏟아부으면서도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북한 정권의 후한무치한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얀 엘리아손 유엔 사무부총장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엘리아손 사무부총장은 북한 주민의 약 70%인 1,8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주민의 4분의 1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5분의 1은 깨끗한 물과 정상적인 위생 환경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길모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부대표 역시 지난 1년간 110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주민들의 민생과 존엄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영내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provement in human rights in the country will not only protect the livelihoods and dignity of people in the DPRK, but also promote long-term security and stability.
한편 이날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소집을 철회하는 표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안보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해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북한 내 범죄 유형이 다른 나라의 반인도적 범죄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며 국제사회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3명의 저명한 전직 국제재판관들이 중앙에 앉아 증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엔 인권 관련 국제형사소송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4명의 형사 전문가들, 왼편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환 씨와 수용소 운영에 관여했던 전직 북한 관리 2명, 북한 수뇌부와 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섭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와 그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 모의 재판이 8일 워싱턴의 존스 허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의 재판은 루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토머스 비켄달, 마크 하몬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관이 실제 국제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필레이 전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정책, 상황 등이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서 모의 재판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bring our expertise and experience. We'll consider all matters objectively. Look at the facts, the law and so on. But we have
전직 국제 재판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과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반인도적 범죄를 판별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모의 재판은 정치범 수용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들과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고문과 폭행, 사법 절차 없는 처형, 굶주림,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운영에 관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 출신의 탈북민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를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국제인권체계와 북한 내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정치범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수감자들한테는 인권이라는 게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간으로 보고 그 사람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주관경도 안 주고 이렇게 때려 죽이냐 이런 말이 북한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면 짐승만도 못하는 취급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인권이라든가 그런 건 도저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든 입지 못해 뭐 얼어 죽든 북한 정부에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전혀 그 의식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 탈북민은 한국에 와서야 인권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초보적인 의식 자체가 없어서 피해를 당해도 이게 인권 피해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 처형에 직접 관여했다는 또 다른 전직 관리는 이런 원칙 때문에 일반 정치범에 대한 재판과 처형 과정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수령의 말이 곧 법이고 헌법 등 모든 게 김 씨 가족 밑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이런 범죄들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that you know all law, all the essence of the regime evolves from the Kim family down.
수령 독재의 근간인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하에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부터 군대와 보안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통치와 처벌을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모의 재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4명의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와 5개 기관이 주민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에서 형사기소를 담당했던 영국의 스티븐 케이 국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날 VOA에 범죄를 주도한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추궁토록 즉각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leaders must take responsibility and set aside their differences, their political self-interest.
북한 정권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직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추궁해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인 마크 하먼 전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관은 VOA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자신이 관여했던 유고와 캄보디아의 반인도적 범죄 유형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Crimes are similar in ter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Enslavement, you know, murder. Those crimes are all similar to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하고 살인하는 형태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재판에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평시 혹은 전시에 일반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유고 등 여러 국제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이날 모의 재판에 참석한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VOA에 매우 저명한 인사들이 모의 재판관으로 참여한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압박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국제형사재판소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민간인들이 나서서 그런 이런 유형을 갖추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좀 그 압박을 하는 공식적으로 이런 그 트리뷰널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재판장을 맡은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60일 안에 이날 받은 증거물들과 증거들을 검토해서 판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공식 시장이 400개가 넘고 종사자 수는 11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허용하고 받는 자리세도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은 북한 내 시장은 404개. 여기에서 일하는 상인과 관리자 등은 1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적 장마당과 구별되는 공식시장은 총 404개로 약 2,500만 명인 북한의 총 인구를 감안했을 때 시장 한 개당 5만 6,700명가량의 소비층 인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내 공식시장은 지역별로 평안남도의 65개로 가장 많았으며 평안북도 51개, 함경남도 48개, 함경북도 46개, 황해 남북도 각각 34개, 강원도 29개, 자강도 24개, 양강도 18개 순이었습니다. 평양시엔 30개, 남포특별시 21개, 나선특별시는 4개로 조사됐습니다. 인구에 비해 공식 시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포특별시로 시장 한 개당 인구는 17,4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에 속한 시, 군, 지구, 구 등 행정 단위가 많을수록 시장 횟수가 증가했고 인구 수가 많거나 공장이나 노동자가 많은 도에도 시장 수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위성 지도를 통해 나타난 북한 공식 시장의 대지 면적을 모두 더하면 18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공동연구진 4명은 구글어스 위성지도 분석과 탈북민 면담 등을 통해 북한 전역의 공식시장 분포와 운영 실태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공식시장 면적을 매대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대 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매대 상인수에 시장관리소 인원을 더해 관련 종사자 수를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북한 내 공식 시장의 합법적 종사자는 총 109만 9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0월 중순 당시 공식 시장 수를 398개로 추정했지만 이후 추가 확인을 통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에 공동 참여한 차문석 한국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 당국이 공식 시장에서 하루에 거둬들이는 장세, 즉 매대 사용료는 미화 1달러에 8,300원인 북한의 시장 환율 기준으로 17만 달러에서 22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차문석 교수는 아울러 장세와 함께 자전거 보관료, 짐 보관료 등 시장 관리소가 징수하는 다른 세금들도 상당한 규모로 거둬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 규모 확대와 관련해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당국의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시장이 왜 커지겠어요? 국가 경제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경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국가 경제도 사경제하게 편입에 들어오고 있고 서로 우존한 관계가 있고 거기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북한은 지난 2003년 시장을 공식 허용했으며 이후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를 통해 장세를 거둬들이는 등 시장을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하원이 최근 전체 회의에서 국무부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통과된 상원안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하원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 국무부 수권법을 채택했습니다.
A's are 374, the nays are 16,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2016 국무부 수권 대사관 안보법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74표, 반대 16표로 통과됐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28일 상원이 전체 회의에서 확정해서 넘긴 내용에서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원 안에 포함됐던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당초 상원안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상황을 개선할 때만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특히 보고서의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상원안의 이 조항들은 모두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 의회 내 기류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국무부 수권법은 상원안보다 전체 분량이 3분의 2로 줄었으며 북한을 비롯한 외교 현안들에 대한 의회의 기류를 설명하는 부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최근 열린 미북 접촉에서 당분간 도발을 삼가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지난달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접촉에서 나온 북한 측 인사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선희 국장은 11월 8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북한인들도 많은 미국인들 못지않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에 대해 더 파악하기 전에는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북 관계 개선이나 협상 가능성에 문을 닫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 측 전문가들과 북한 정부 관리들 간 트랙2 접촉에는 양측에서 각각 5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자 도서 전시회가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지난 7일 개막된 통일인 도서 전시회에는 눈물로 그린 수용소, 평양여자, 아 따뜻한 남쪽 나라 등 탈북자들이 쓴 230여 권의 도서가 전시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보열 통일도서 전 협회장은 12월 10일 유엔 세계인권의 날을 기해 탈북자 인권을 조망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영 고려항공사가 평양에 국제항공권을 판매하는 사무실을 열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 사무실에서는 모든 외국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려항공이 새로운 국제항공권 판매망을 확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려항공의 국제선 운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10월 18대의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평양과 베이징을 운항했지만 지난달인 11월에는 13대로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 2일 고려항공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지난 5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의 한 공간,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제3차 통일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를 정치와 군사안보, 대외정책, 경제정책과 사회문화,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변화 등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임강택 정책위원장입니다.
민화협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항상 준비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사업을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좋은 방법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전에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군사 안보, 대외 정책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정치에 대해 발표한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당국가 체제가 특수성 모델로 거기서 다른 당국가 체제보다 조금 더 나간 게 소위 유일지도 체제라는 것을 제도화한 특징이 있죠. 저는 이제 김정은이 그것마저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수령제라는 개념을 이제 썼던 거고요. 김정일이 훨씬 더 이렇게 인치의 성격을 가졌다면 수령으로서 김정은은 사실은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스템 운영과 소위 유일지도 체제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이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군사안보 분야를 진단했는데요.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의 확장과 선택적 군사적 강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때는 사실은요. 이런 억지적 개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딜의 개념을 쓰여 핵개발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시기에 바로 이 거부제국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부제국제 체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시기에 와서 보도 확장되면서 징벌제국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부제국제까지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 노동, 스커드 이런 데다 다 핵무기를 장착을 시켜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뭐랄까요. 이 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은 준비한 글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을 심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비핵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웅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은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분이라는 기존의 엘리트 집단이 그 안에 이너서클이 다시 생겨서 그 엘리트 집단의 그 서클을 좁아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곽 조직이 생겨서 그 외곽 조직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정은 정치가 계속 오래 간다면 사실은 소외받는 사람들하고 군에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현재 군의 배동량 교체가 옛날에 800g이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우를 받던 군인들의 불만이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김정은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성 자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북한이 상당한 그 역량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동시에 불안정성도 사실은 그 오히려 그 성공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양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모습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핵 무장을 하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일정 정도의 어떤 새로운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 이면에는 동시에 어떤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것은 김정은이 더 이상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유대나 그 존중에 연연하지 않는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지금 할 개연성이 지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그 존중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한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이 추후 어떤 특정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상당히 북한 내부의 그 불안정성이나 군사적 갈등 외부적으로 이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경제 현황과 시장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1도입니다. 양덕 아침에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영하 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2도입니다. 중강 아침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영하 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황해도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4도입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2도입니다. 함경남도도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6도, 원산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5도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눈이나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하루 종일 맑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북한의 개인 11명 그리고 기관 10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와 신광 경제무역총회사 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의 자산은 동결됩니다. EU는 기존 제재 대상이었던 개인 가운데 사망자 1명, 그리고 기관 가운데 해체된 3곳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EU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은 38명, 기관은 39개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새 조처는 발표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러시아의 해킹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리사 모나코 백악관 반테러 국토안보보좌관은 9일 열린 한 조찬 모임에서 이같이 전하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7일 미 정보당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단체들을 해킹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몰래 침입해 자료를 빼내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조직들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유출된 전자우편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등장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골드만삭스의 게리콘 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MBC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대형 투자은행입니다. 미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는 행정부 안에서 경제정책을 조율합니다. 콘 회장은 위원장 자리에 올라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집행하는 걸 조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 세금을 낮추고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월스트리트를 비난했지만 주요 직책에 속속 미국 금융가 출신 인사들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요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한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관계가 중요한 만큼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간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탄핵안 가결이 북한 핵 문제 등 외교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조정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가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비행한 우주인 존 글렌 전 연방 상원의원이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 오하이오 주립대는 글렌 전 의원이 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다 8일 타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전 의원은 2014년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고 뇌졸중을 겪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글렌은 1959년 미국 정부가 선발한 우주비행사 7명 중 1명이 되면서 우주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글렌은 1962년 2월 20일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4시간 55분 23초간 지구를 3바퀴 도는 데 성공했습니다. 글렌은 이어 1974년에 정치에 입문해 1997년까지 24년간 고향인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 2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러시아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이 보낸 서한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해하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맞설 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용납할 수 없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인 러시아의 행동과 관련한 제재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